창세기를 떠올리면 여러분은 보통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뭔가 먼지가 뿌옇게 쌓인 그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적어놓은 아주 두껍고 지루한 고대 백과사전.
아니면 막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인 옛날 이야기 묶음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맞아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이 책을 박물관 진열장 너머의 유물처럼 우리 삶과는 되게 거리가 먼 기록으로 느끼실 겁니다.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만약 이 문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도서관에 앉아있던 한가로운 학자들이 아니라
아, 학자들이 아니라요?
네, 그 척박하고 잔혹한 사막 한가운데서 당장 내일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걱정하던 난민들이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케네스 매슈스 박사의 창세기 서론 강의록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여기서 매슈스 박사는 이 오래된 텍스트가 사실은 인류와 신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기 위한 거대하고 치밀한 축복의 프로젝트이자 광해를 헤매는 이들을 위한 생존 매뉴얼이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기원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방대한 자료들 사이에서 창세기의 진짜 뼈대를 단숨에 파악해보는 시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책의 이름표부터 좀 떼어내보죠.
네네.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이랑 원래 이름이 품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무언가의 본질을 파악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이 바로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창세기라는 말이나 그 영어권에서 쓰는 제네시스라는 단어는 기원전 3세기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던 70인역에서 유래한 겁니다.
아, 그리스어 번역본에서 온 거군요.
네, 말 그대로 기원이나 출처에 초점을 맞춘 번역이죠.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딱 펼치면 이 책의 제목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오, 그래요? 뭔데요?
가장 첫 문장, 첫 단어인 베레시트를 그대로 제목으로 쓰거든요. 그때 쓴 아주 단순하게도 태초에, 그러니까 처음에 라는 의미입니다.
오, 기원이라는 약간 학술적인 단어보다는 태초에, 처음에 라는 말이 뭔가 훨씬 더 역동적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훨씬 생동감이 있죠.
제가 이 매슈스 박사의 자료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이 시작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자료를 보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시작과 축복이라는 두 기둥으로 설명하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작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어떤 암시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라톤 출발선에 선다는 건
네네.
그냥 냅다 뛰기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 멀리 반드시 도달해야 할 결승선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와, 그 출발선과 결승선의 관계가 정확히 신학자들이 말하는 종말론적 방향성의 핵심입니다.
아, 종말론적이요?
네. 시작이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에 걸맞은 끝, 즉 목적지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단순히 아주 먼 옛날 우주가 이렇게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맞아요. 이 책은 인간이 스스로 망쳐버린 세상, 그 죄악과 깨어짐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비극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는
그 결론을 향해서 가는 거군요.
네. 그 결론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는 일종의 예고편인 셈이죠.
오, 출발선에서 이미 결승선에서의 극적인 승리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료를 쭉 읽다 보니까 약간 인지 부조화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방금 창세기의 또 다른 핵심 메시지가 축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축복이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아는 창세기의 에피소드들을 좀 떠올려 보면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막 쫓겨나는 인간,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형,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는 노아의 대홍수, 그리고 막 무너져 내리는 바벨탑까지.
듣고 보니 비극적이네요.
네, 축복은커녕 되게 무시무시한 저주랑 심판의 연속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 책의 진짜 엔진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파괴적인 사건들만 보면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텍스트 내부의 통계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통계요?
네,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축복이나 복을 주다와 관련된 단어들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 압도적인 빈도로 등장하거든요.
진짜요? 그렇게 심판 이야기가 많은데도요?
네, 매슈스 박사는 이 통계적 사실을 바탕으로 아주 중요한 논점을 제시합니다.
뭔데요?
신이 인간에게 홍수를 내리거나 에덴에서 쫓아낸 것은 파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심판의 과정조차 결국은 어떻게든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아주기 위한 신의 고군분투에 가깝다는 거죠. 아, 심판마저도 결국엔 축복을 위한 어떤 수술 과정 같은 거였군요.
네,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거죠.
그렇다면 신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 축복을 현실에 구현하려고 했는지 그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궁금해집니다. 자료를 보니까 신이 마치 3단계의 백업 플랜을 철저하게 짜놓은 것처럼 세 가지 프로그램적 축복을 가동하더라고요.
네, 세 가지 플랜이 등장하죠. 애초에 신이 의도했던 가장 완벽한 첫 번째 플랜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창조 직후에 선언된 창세기 1장 28절의 보편적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유명한 명령이죠.
아, 그 구절 알아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개체수를 막 늘리라는 동식물적인 번성 명령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인데요?
신과의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면서 동시에 이 피조세계를 폭력적으로 막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청지기로서 돌보고 가꾸라는 일종의 대리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하, 인간을 우주의 관리인으로 임명한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듯 그 완벽했던 첫 번째 플랜은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완전 산산조각이 나버리잖아요.
네, 비극의 시작이죠.
보통의 이야기라면 여기서 신이 인간을 포기하거나 프로젝트를 폐기해야 맞을 텐데 곧바로 플랜 B를 꺼내들더군요.
네,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구원자의 약속인데 저는 이 구절에 대한 분석을 읽으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뱀? 그러니까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과 훗날 등장할 여자의 후손 사이에 기나긴 전쟁을 예언하는 장면이죠.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인상적이셨나요?
그 전투를 묘사하는 방식이요.
묘사 방식이요.
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은 그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어서 상처를 입힌다고 묘사되어 있잖아요. 이거 마치 수백억이 투입된 헐리우드 정통 액션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오, 헐리우드 액션 영화요?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 악당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려서 승리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피를 흘리며 영광스러운 상처를 입게 되는 되게 완벽하고도 비장한 서사 구조 같아요. 신은 이 거대한 문제를 손가락 하나 탁 튕겨서 마법처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인류를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닙니까?
와, 방금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상처라는 표현이 정말 기독교 신학의 정수를 찌르네요.
그런가요?
네. 발뒤꿈치를 물린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지만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 부상이죠. 반면 뱀의 머리가 짓밟힌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패배를 의미하거든요.
머리가 밟히면 끝이니까요.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예언 속에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을 궁극적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해왔습니다.
아, 거기로 연결되는군요.
네, 인간의 치명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은 희생을 감수하는 구원자를 보내어 결국 뱀의 머리로 상징되는 근원적인 악을 박살내고 축복을 회복하겠다는 최초의 청사진을 제시한 거죠.
와,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논리적인 딜레마가 하나 생깁니다. 우주를 관리하라는 첫 번째 보편적 축복이 실패했고 언젠가 구원자가 와서 악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는 두 번째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 구원자가 올 때까지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죠.
당장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세 번째 축복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이 부분의 스케일 변화가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놀라우셨죠?
온 우주와 인류 전체를 향해 있던 렌즈의 포커스를 확 줌인해서 중동의 한 평범한 노인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에게 쫙 맞춰버리거든요.
아,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시뮬레이션 전략 혹은 파일럿 프로그램의 논리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요?
네. 인류 정체를 대상으로 한 거시적인 접근이 타락으로 인해 실패하자 신은 전략을 수정합니다. 바로 무작위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와 언약에 맺는 거죠. 그에게 가나안 땅과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약속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 약속의 진짜 목적은 아브라함 개인을 막 부자로 만들어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너를 통해 지상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거시적인 인류 절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시적인 한 가족을 선택해서 이른바 시범 케이스를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관계와 축복이 어떤 모습인지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을 통해 전 세계에 보여주는 쇼룸을 건설한 거예요.
아, 모델하우스 같은 거네요.
맞아요. 이 한 가족이 제대로 축복을 받고 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선한 영향력이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가서 결국 창세기 1장에서 잃어버렸던 전 인류적인 보편적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될 거라는 거대한 역설의 전략입니다.
와, 거대한 실패를 한 가족을 통해 극복한다? 그렇다면 이런 독특한 해결 방식은 창세기라는 책이 쓰인 구조 자체에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원래 내용을 담는 그릇이 내용물의 형태를 따라가기 마련이니까요.
책의 구절을 보면 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뉘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대가 전 지구적입니다. 창조, 에덴 동산, 대홍수, 바벨탑 사건 등 인류 보편의 거대 담론을 다루죠.
네네.
그러다가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극반전됩니다. 우주적인 스케일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특정 가족, 즉 족장들의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족사로 초점이 극도로 좁혀집니다.
방금 족장들 이름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네 명의 족장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유독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 하나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누군가요?
바로 이삭인데요.
아, 이삭.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대한 전설의 시작이고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되는 열두 지파의 아버지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문 전체를 굶주리면서 구해낸 엄청난 스타플레이어잖아요.
다들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죠.
근데 그 사이에 낀 이삭은 철저히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나 야곱의 아버지로만 소비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네, 마치 대기업에서 회장님이랑 뛰어난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묵묵히 실적만 챙기는 빛나지는 않지만 회사가 굴러가게 만드는 중간 관리자 같달까요?
와, 그 중간 관리자라는 통찰이 정말 예리하시네요. 사실 이삭의 그 묵묵한 역할이야말로 창세기의 형식적 구조를 관통하는 핵심 장치를 설명하는 데 완벽한 예시가 됩니다.
핵심 장치요?
네, 히브리어 중에 톨레도트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번성하다, 나타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창세기 전체에 걸쳐 무려 11번이나 등장하죠.
11번이나요?
네. 우리말 성경에서는 흔히 이것은 누구누구의 내력이다 혹은 족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 그 성경 읽다 보면 갑자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면서 막 수면제처럼 작용하는 그 족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현대 독자들은 족보가 나오면 지루해서 대충 넘어가기 일쑤지만 고대 문헌에서 이 톨레도트는 단순한 혈통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는데요?
이것은 엄청난 서사적 에너지를 가진 엔진이자 문학적 이음새입니다. 앞서 말한 하나님의 그 파일럿 프로그램, 즉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우주적 축복의 언약이 어떻게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계승되는지를 증명해주는 법적 문서와도 같습니다.
아하, 언약의 전달 과정을 보여주는 거군요.
맞아요. 이삭이 아무리 존재감이 없어 보여도 톨레도트라는 사슬 안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의 열두 지파로 폭발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버텨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고리였던 거죠.
야, 톨레도트가 단순한 이름 목록이 아니라 축복의 프로젝트가 무산되지 않고 굴러가게 만드는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축복의 내용이랑 정교한 문학적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근본적이고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남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대체 이 완벽한 텍스트를 처음 펼쳐든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은 왜 이 이야기를 읽어야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토라라는 단어의 진짜 쓸모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오경을 율법, 즉 법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토라는 사실 히브리어 동사 야라, 즉 가르치다,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다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아, 법이 아니라 가르침이군요.
엄밀히 말해 율법보다는 가르침에 가깝죠. 메슈스 박사는 이 토라를 단순히 지켜야 할 조항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즉 여호와의 길을 걷기 위한 지침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잠깐만요. 출애굽기나 레위기처럼 무엇을 먹지 말라,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 하는 규칙들이 빽빽한 책들을 법이라고 부르는 건 이해가 가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창세기는 뭐뭐 하지 말라는 규범보다는 방금까지 나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조상들의 치명적인 실수, 질투, 성공 같은 어떤 가족 드라마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내레티브 위주죠.
어떻게 이런 서사시가 토라, 즉 율법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법조문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100번 적어놓는 것보다 동생 아벨을 쳐죽인 가인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혹은 형제들에게 팔려갔던 요셉이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는지를 이야기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아, 스토리가 주는 힘이네요.
맞아요. 창세기의 내러티브는 딱딱한 규칙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거울입니다. 조상들이 신의 길을 따랐을 때와 벗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가장 직관적인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죠.
잔소리 대신에 살아 숨쉬는 롤모델을 보여준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거울을 가장 절실하게 들여다봐야 했던 최초의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여기서부터 메슈스 박사의 분석이 정말 압권이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죠.
이 책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평화로운 시대의 학자들이 아니라 바로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 척박한 시나이 광야를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였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머릿속에 좀 그려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수백 년 동안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밑바닥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수백 년이면 진짜 까마득하네요.
네, 자신들이 누구인지, 조상들이 어떤 신을 믿었는지 정체성이 완전히 백지화된 상태였죠. 기적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하긴 했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물도 식량도 없는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곳 시나이산에서 그들은 십계명과 성막의 식양을 받게 됩니다. 혼돈에 빠진 그들에게는 도대체 왜 자신들이 여기 있는지, 방금 자신들에게 십계명을 준 이 신이 이집트의 그 수많은 동물머리를 한 신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줄 거대한 세계관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 현재의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과거를 추적해야만 했던 거군요. 그래서 자료에서 영화 Back to the Future를 비유로 들었던 거네요.
네, 아주 찰떡같은 비유죠.
주인공 마티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바로잡기 위해서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현재 위치와 사명을 규명하기 위해 창세기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태초의 시간으로 돌아갔던 거네요.
완벽하게 들어맞는 비유입니다. 이 백투더퓨처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으면 소름 돋는 장치 하나를 발령할 수 있어요.
어떤 장치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문구가 정확히 10번 반복됩니다.
잠깐? 10번의 말씀이요? 그거 혹시 시나이산에서 받은?
맞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부여받은 10계명, 즉 직역하면 10가지 말씀과 창조의 10번의 말씀이 완벽한 대구를 이루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창세기의 저자는 광야에서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 십계명을 준 신은 이집트 강가에서 개구리나 파리를 주관하던 그런 시시한 지역신이 아니다. 바로 10마디의 말씀으로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해낸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온몸에 전율이 확 오는데요?
이 하나의 장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케일은 단숨에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와, 진짜 척박한 모래바람 속에서 방향을 잃고 덜덜 떨던 노예들에게 우리가 누구며 왜 이 광야에 있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가장 압도적이고 완벽한 오리엔테이션 매뉴얼이었군요.
네, 완벽한 매뉴얼이죠.
자, 이쯤 되면 우리의 호기심은 아주 논리적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광야 한가운데서 이 엄청난 매뉴얼을 집필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른바 저자 미스터리입니다.
네, 이 미스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시대적 배경과 그것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모세의 생존 연대 사이의 어떤 불일치에서 시작됩니다.
불일치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 즉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시대는 기원전 2200년에서 1550년 사이의 청동기 시대입니다.
네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했던 관습 같은 것들은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죠.
되게 고증이 잘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전통적인 저자인 모세가 살았던 시기는 그로부터 수백 년 뒤인 기원전 1400년대라는 점입니다.
아, 모세가 자기가 태어나기도 수백 년 전에 막 디테일한 일상과 대화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었냐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 모세가 신의 명령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증거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매슈스 박사의 자료를 보면 모세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다고 보기에는 약간 당황스러운 업데이트의 흔적들이 발견되잖아요.
네, 몇 가지 흔적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창세기 36장 31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도가 생기기도 한참 전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의 명단이 쭉 나열됩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왕이 없었죠, 그때는.
에돔 왕들의 명단을 왕정 시대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훗날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 같은 왕정이 확립된 시대의 누군가가 이 기록을 읽고 당시 독자들을 위해 주석이나 부연 설명을 달아놓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 후대의 추가 기록이군요.
네. 게다가 모세가 죽고 장사되는 장면이 신명기 마지막 장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는 것도 모세 혼자 펜을 들고 다 썼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현대의 위키피디아 문서가 딱 떠올랐어요.
위키피디아요?
네, 위키피디아를 보면 최초의 작성자가 기본 뼈대랑 문서를 만들지만 막 시대가 지나면서 정보가 변하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링크를 달아주잖아요. 고대 텍스트도 이런 식으로 형성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오, 그 위키피디아 비유를 이 고대 문헌에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신이 부르는 대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속기사처럼 막 받아 적었을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상상하죠.
하지만 고대의 기록 문화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유기적이었습니다. 당시 근동지역에는 이미 서기관들의 체계적인 기록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아, 기록 전문가들이 있었군요.
네. 위키피디아의 총괄 편집장이 바로 모세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백 년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구전 전통들,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 명시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 같은 기존의 고대 문헌들, 그리고 시나이산에서 신이 직접 계시해 준 내용들을 아주 정교하게 편집하고 하나로 깨어낸 위대한 저자였습니다.
아, 총괄 편집장.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막 지명이 바뀌거나 당시 사람들이 에돔 왕들이 누군지 좀 헷갈려 할 때쯤 후대의 서기관들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종의 하이퍼링크나 업데이트를 문서에 끼워 넣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후대의 업데이트가 모세의 원 저자로서의 권위를 훼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돕는 거네요.
오히려 이 창세비라는 텍스트가 과거 어느 시점에 딱 박제된 화석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궤적 속에서 함께 숨쉬고 호흡하며 끊임없이 읽혀온 살아있는 문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인 거죠.
야,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신비한 마법책이 아니라 인류의 끈질긴 역사와 신의 치밀한 개입이 얽히고 설켜서 완성된 생존 매뉴얼이라네. 창세기가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정말 놀라운 책이죠.
자, 어느덧 오늘 우리가 남은 방대한 심층 탐구를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가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오래된 백과사전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네. 창세기는 인간의 치명적인 반역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신의 집요하고도 치밀한 축복 프로젝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하고 두려운 광야 한가운데서 이 거대한 청사진을 거울 삼아 자신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고 궁극적인 구원자가 도래할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논의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혼돈의 광야에서 창세기라는 기원의 이야기를 꺼내들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잡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복잡하고 정보가 막 범람하는 현대라는 이름의 광야를 걷고 있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혹은 내가 왜 이 출발선에 섰는지 그 의미조차 희미해졌을 때 과연 어떤 기원의 이야기를 꺼내보시나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강신이 붙들고 있는 그 이야기는 그저 흘러가버린 과거에 대한 낡은 기록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파헤친 창세기처럼 결국에는 결승선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승리를 약속해주는 그런 미래지향적 청사진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결국 우리가 어떤 끝을 향해 나아갈지를 결정짓는 법이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탐구를 통해 얻은 통찰이 여러분 각자의 광해에서 아주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줄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